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5시에 나오던 사나이 김종대 30분 땡겼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정욱식 대표와 동시에 시작합니다. 네, 정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우리 편집장님, 그, 최근에 우리 진짜 안보 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걸 보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네. 그 일부부터 다시 한번 내가 수입하겠다. 네. 이제 지금 시간 당겨서 나와 주셨는데요. 네. 예, 지금 뭐 국회 토론회 좀 급히 마치고 오시는 분이시죠?
토론회가 일찍 끝났어요.
예, 예. 예,
오늘 바레인에서 활동가가 오고 미국, 영국에서 다 왔습니다. 지금 한국 최루탄 수출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예, 바레인에서 39명 사망했고.
네.
네. 지금 터키에 한 소년도 사망해가지고 터키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국제인권의사회가
네.
그 최근에 낸 보고서가 오늘 세미나에서 공개됐는데
네.
지금 바레인 상황이 1987년 한국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네.
그런데 그 바레인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하는 나라가 최대 수출 국가가 한국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을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87년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요.
네.
예, 그 민주화된 한국이 또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네.
바레인의 또
예.
국익
네.
또 상업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또 체류탄을 수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네.
굉장히 역설적이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까?
네.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국정화 문제로 전화 연결하게 될 김현 의원하고
네.
예, 또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그 토론을 했고 국제활동가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서 아주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이제 이 체류탄 문제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그 강정마을과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모시고
네.
아, 이 문제 최근에 또 강정마을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황은 어떤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
아,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그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2부 때에 우리 편집장님이 준비하신 주제가
예, 이제 김현 네. 의원하고 이제 전화로도 할 거고 또
네.
그 뒤에 그 저희가 또 심층 분석을 할 사항이 바로 남재준 원장.
네. 예.
그 유명하신 남재준 원장께서
네.
예. 아직까지 한마디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까지 네. 나서서 결국 남재준 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예.
이런 어떤 그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예, 청와대에서도 묵묵부답이고
네.
예. 그 남 원장도 입을 지금 닫고 있는
닫고
이런
있고.
상황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2부 때 심층조사 한번
달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진짜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1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네, 진짜 한번 일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요.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이태호입니다.
네네. 네. 국민 TV는 처음 오신 겁니까?
예, 그렇네요.
어허.
네. 멋있군요.
네, 와보니 괜찮죠?
예예. 예. 그럴싸하고.
그럴싸.
뭔가 애매모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
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 예. 예. 보통 공중파 예. 방송에 못지 않은 예.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굉장히 아. 많은 조합원들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우리 국민 TV 우리가 아. 단순히 대안 언론이 아니라 정말 주류 언론으로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는 덕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합원들의 힘이 정말로 네.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게 오. 그럴싸하다는 표현입니다.
네. 네. 사실 참여연대도 회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어디나 회원 문제는 중요하죠.
네. 그 참여연대 회원 또 말씀 나오니까 또 이제 떠오르는 게 벌써 이제 만 4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예, 네,
이제 천안함 침몰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예, 그때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보리에, 네. 아, 이제 당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네. 예, 그런 어떤 서한을 발송을 했다가 정부 보수 언론으로부터 참여연대가 이적 행위하고 있다고 아주 십중파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랬습니다. 예, 예. 예. 그때가 막 지방선거 한창이었던,
아, 바로 직전이었죠.
끝나, 예. 지방선거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엔 네. 안보리 서한을 보낸 건 지방선거 직후였는데
네.
예,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쟁점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그때였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보수 단체들이 많이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약간 신변의 위협까지도 가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때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 한 2, 3천명 정도 회원이 늘었다고 오히려.
아, 3, 3명은 좀 과장되고 1,800명 정도 약 2,000명 정도의 회원이 예, 예. 가입하시면서 참여연대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때 정말 아, 저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보통 참여연대가 그런 그 사원 발송하고 그럴 때 제가 일하고 있는 평화는 그에 연명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달랑 이제 참여연대만 보내셔서 그 회원 증가 효과를 참여연대만 누르셨던 그런 기억이
아,
납니다만.
그렇게 됐나요?
네, 네. 오늘 우리 그 이태호 처장님을 모신 이유는 몇몇 청취자 여러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국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지 않았습니까? 제주해군기지 문제, 네. 또 강정마을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 또 언론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에 반해서. 그 현지 주민들 활동가들이 그 겪고 있는 고초는 지금 여전히 현재 지형형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벌금만 하더라도 뭐 3억 원.
예, 예. 예,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에 따르면 3억 원이고요.
네.
아마 최종 판결이 나와더라도 2억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네. 주민들과 활동가에게 네. 지금 부과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벌금입니까? 내용.
주로 이제 주민들이 공사의 불법성이나 주민 동의가 없다는 것에 항의해 가지고 공사장 앞에서
네.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띠를 입거나 그래서 네. 공사를 방해했다는
네.
뭐 그런 명목으로 지금 내려진 벌금이죠. 그런데
네.
여기는 민사 소송 빠져 있습니다.
네, 민사는 지금 뭐 제한 상태예요.
예,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형사 판결이 다 내려지면
네.
그걸 근거로 이제 민사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네.
뭐 지금 쌍용 손배가 압류는 수십억 나와서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죠.
강정도 민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다만 이제 형사적으로 네.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네.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3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이 부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제 이 관련된 단체들, 그 제재공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또 이제 후원 모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내용도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연초에
네.
강정마을 법률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위원회,
네.
줄여서 강정모금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뭐 올해 상반기까지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부과될
네.
벌금을 대비하고 주민과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3월 오늘 27일 날, 네. 아, 29일이군요. 3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벌금 모금을 위한 후원 주점을 합니다. 네. 예, 태성골뱅이라고 을지로에 있는 네. 골뱅이에서.
아주 그 골뱅이 예. 맛있는 집이죠.
예, 예. 거기서 늘 이제, 그, 저희 강정, 네. 그, 전국대책회의가 그, 일일 주점을 해오던 그 장소인데요. 네. 거기서, 그 일일 호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강정 모금위원회를 인터넷에 치시면 네.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네. 후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방법이 네. 안내됩니다. 그래서 네. 후원을 해주시거나 또 직접 일일 주점에 참여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벌금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과 활동가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원 주점이 있고. 네. 또 강정 모금위원회에서 이제 모금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한라봉이나 이제 제주 흑돼지 이런 어떤 또 이제 그 물품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평화 상단에라고 치시면 네. 지금 그 강정 마을에서 난 그 한라봉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제주 특산물을 사실 수 있는데, 네. 거기서 그걸 사시면 그 수익액이 네. 지금 벌금 모금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예. 또 평화네트 홈페이지 여기 이제 또 이제 그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또 이제 관심과 이제 지원 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장님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으시면 또 이게 술 있는 자리에 편집장님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예, 술과 평화와 네. 예, 우리 연대 정신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강정마을 김미량 씨가 직접 준비한 네. 제주 특산 돈배고기. 돈배고기가 이제 제주말로 이게 돼지고기 수육을 말합니다. 네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게 현지 말입니까?
예, 예.
돈배고기?
돈배고기라고 합니다.
예, 오, 말씀하셨어요? 들어도, 예. 아이고, 제가 그 강정마을 갈 때 마다 그분께서 직접 예, 해주신 그 돈배고기를 먹어봤는데 네. 제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장에 오시면
그 혼자만 먹었다 이거죠?
아니죠. 거기 있는 주민들이랑 활동이랑 같이 먹었죠.
아니 네. 난 갔었다고 나도.
예, 언제 가셨는데요?
아, 난 초기에.
예, 초기에요?
예, 그때는 없었어.
아니 근데 거기 가셔갖고 멱살 안 잡히셨나요?
아니 뭐 멱살이라기보단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공청회 열릴 때니까 네. 뭐 그럴 정도 사안은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해군기지 건설 결정이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편집장님께서도 이제 정부에 계셨고 해서 혹시
물 알아봐 굉장히 예. 매서워지네. 예. 아니 뭐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면 참여정부의 지분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 인정해요. 네. 자, 이 강정마을이라는 어떤 문제의 비극성이라는 것은 어떤 참여정부 때 이제 주민들과의 공청회, 여론수렴,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됐는데 MB정부 들어와가지고 거의 방치를 했었다고. 완전히 방치를 했었어요. 국방부, 총리실. 그러면서 이제 해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게 마치 이제 참여정부 때 했던 거를 해군이 설거지하라는 식으로, 마치 비춰졌고, 강정마을에 대한 최초의 발언은 2012년에 MB 발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했던 거를 왜 야당은 방해하느냐, 왜 저기 말 바꾸느냐 이러면서
총선과 대선
총선 직전에 네,
그렇죠.
예, 네. 이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켰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역시 MB 발언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선거 때만 강정마을이 중요합니까? 왜 그런
걸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제 천안함 침몰 또 네. 이제 그 연평도 포격전 벌어진 직후에
네.
사실상 대항 해군 개념이 네. 폐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그렇죠.
무슨 연안 방어도 못하면서 무슨 대항 해군이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항 해군 건설을 위한 제재 해군 건설이 해군 기지 건설이 이게 지금 말이 맞느냐? 말이 되느냐?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글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책임 얘기하십니다만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김정일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 설득력이 좀 없죠. 왜냐하면 네. 노무현 정부에서 대양해군을 얘기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결심한 것도 역시 노무현 네.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네. 제주 해군 기지의 책임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빠질 수가 없는데
지분이 있다니까.
그런데 네.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해서는 그 제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오면서 이걸 뭐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제주 주민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뭐 개발성 공약이 나오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들어갔고 그 와중에 뭐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세를 네. 모아가지고 공사가 강행되어 왔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적으로 그 오히려 북한 위협에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국방 전략을 선회하려고 하는 조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큰 변곡점이 2010년 이후에요.
네, 네.
미국이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회귀 전략을 취하고
네.
또 한반도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네.
북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았지만 전체로는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막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것도 강화하자는 논의가 되었고 그러면서 사실 자주국방을 위해서 제주해군기지를 얘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의 해양협력의 어떤 교두보로서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인 입지 같은 것들이 네. 부각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또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이는 뭐 그런 계기점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뭐 동기라 그럴까요?
네.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네.
그게 두고두고 지금까지 논란거리인 것 같아서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은 당시 또 정부에 계시고 했으니까 그 정부가
다분히 김종대 편집장에 대한 청문회가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아 이건 뭐 좀 배경을 이해하자 네. 이런 네.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북아위원회 그,가 이제 검토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도 불러드리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양해군이라는 취지보다는 어떤 군 내부적인 요구, 말하자면은 지금, 진해 이제 해군의 어떤 그 지금 기동 양상이 굉장히 지금 저기 포화 상태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신형 수상함들이 해군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항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우리 해군이라는 게 과거에는 변변한 구축함도 없던 해군이 이제는 뭐 3,000톤급이 들어오고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네.
그런데 그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나 진해 해군기지를 보면은 상당히 그 포화 상태다 보니까 유사시에 긴급 대응에 문제가 된다 해서 뭐 해군이 자체적으로 기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런데 왜 문제가 제주도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가 국제 평화도시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평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그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네, 공포도 하고 있었죠.
2005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회의도 열고
네.
각종 뭐 평화 어떤 네. 회의도 열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를 어떤 그 자기 정체성화하는 제주도의 군사기지가 웬 말이냐.
네.
이래가지고 상당한 어떤 검토기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처음에 그 기지는 강정마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화순입니다.
화순. 네.
그런데 네. 화순에서는 주민들이 그 압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물색한다. 여기서 이제 후보지로 강정까지가 지정된 게 노무현 정부 때 진행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강정에 짓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후보지로 그때 당시에는 결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 2007년 4월인가요?
네.
예, 예. 이제 굉장히 군사작전 하듯이 주민총회를 열어서 네. 당시 강정마을 주민 수가 한 1900명, 2000명이 좀 안 된 상태였는데 87명인가요? 87명만 주로 이제 그 해녀분들
예.
중심으로 이제 모아놓고 표결도 없이 이제 박수로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정마을의 비극이 시작되는 이런 어떤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쭉 한번 복귀해 보시면 여전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우리 이천원님께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해군기지의 절차적인 문제는 우리 정숙 대표가 얘기해 주셨듯이
네.
마을 총회 적법성과 관련된 겁니다.
네.
사실은 원래 그런 중요한 중대 사안을 하려면 여러 차례 공지를 해야 되는데 마을총회가 제대로 공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된 그 마을 분들을 모아놓고 네. 사실 박수로 통과시키면서 일종의 날치기를 시도한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네. 이 결정이 사실은 주민 대다수에 의해서 불신임 되면서 마을 회장님도 탄핵되고 네. 새로운 마을회가 구성돼서 우리 마을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일종의 주민투표를 네. 통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해군 쪽에서는 사실 제주도 내에서 뭐 여러 차례 그 해군 기지에 대해서 마을에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미 탄핵된 마을 총회 결과를 마치 적법한 결과인 것처럼 해가지고 해군 기지를 밀어붙여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강정마을 지역이 사실 범선과도 가깝고 유네스코에서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 네. 지정한 곳과도 아주 지근거리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연산화 군락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강정마을 인근 해안이 다 절대보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당시에 도의회가 날치기 같은 걸 처리해가지고
네. 한나라당이 당당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뭐 말하자면 그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날치기한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아쉬운 것은 그래서 주민 소환 운동이 일어났어요. 도지사에 대한. 그런데 사실 주민 소환 제도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민 소환 운동이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 소환 운동이 실패했는데 뭐 주민 소환 운동 실패했으니까 이제 뭐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밀어붙이고 해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구속되거나 연행되는 일도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돼 많다는 것은 사실 야당이나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2011년 12년 총선 대선에서 문제 될 때는 네. 여당 야당 다 사실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 2011년에 총리실 주제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검증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검증 과정에서도 사실 제주해군 기지로 했다가 다시 민군복합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민군복합항이라는데 민항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크루즈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사실 관제권이라 이런 것도 제주도지사나 민간 주체가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고 오히려 해군기지는 주한미 해군사령부가 요청한 규격대로 핵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15만 톤의 핵항모가 선행할 수 있고 정박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크루즈함이 오게 되는 기지가 아니라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입항할 수 있는 규격이구나. 그리고 네. 관제권도 군이 행사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 적어도 관제권 문제라든가 크루즈함이 못 들어온다. 네. 기술적으로 들어오기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네. 돼서 총리실은 인정했습니다. 네. 네. 2011년에 인정해서 재설계를 맡겼고 네. 그리고 재설계를 맡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1년이 아니군요. 2012년 네. 총리실 검증에서. 근데 대선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네. 박근혜 정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그 뒤에 추가 검증 70일간의 추가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요식 절차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70일간의 네. 검증이 이제 요식행위로 끝나버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입장은 무슨 소리냐 두 번이나 검증을 해가지고 크루즈가 네. 들어오는 민항 중심의 군항이라는 게 입증됐다. 민항 중심의 군항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에서 네, 총리실이나 해군이나 인정했던 문제점들이 대선을 거치면서 2013년에 제대로 검증 안 되고 그렇지만 예산은 집행되면서 지금 공사가 강행되는 처지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사 공정률이라 할까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계속 좀 그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안타깝게도 해상공사, 네. 그러니까 방파제 공사는 한 50%로 진행됐습니다. 네. 근데 원래 강정마을이 그 해군 기지로서 지리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게 그렇죠. 해류가 굉장히 빠른 지점인데 그
돌출된 부위에 지금 기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니라 고세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류가 굉장히 세서 나머지 구간이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미 설치했던 그 케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립식 방파제죠. 네네. 이 조립식 방파제 이미 비틀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해상에서 안 그래도 우려했던 연산어군락이 네. 회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공사도 일부 진행돼서 지금 구럼비 바위 인근에 해군을 위한 그 뭡니까 군관사가 기초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마을에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아예 설계가 없었는데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거나 군관사를 해군기지 부지 말고 주민들은 네네. 마을 한가운데 짓겠다고 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 네. 마을 공동체의 안보, 네. 천혜의 자연환경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파괴하면서까지 지어야될 어떤 국가 안보상의 가치가 있는 거냐, 네. 실익이 있는 거냐.
네.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차장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데
네.
이게 과연 국가안보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부가 늘 주장하는 게 네. 해양안보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네, 네.
특히 이어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운데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이어도 잘 지키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어도에는 정박시설도 없고 네. 어디 점령할 시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어도는 암초니까.
물속에 암초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빨리 접근하려고 미 해군은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거대한 기지를 지어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소리는 많았는데요.
네.
울릉도에 그래서 해군기지라는 걸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거기에는요, 해경 함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부두를 짓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배를, 좀 더 큰 프리기탐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해군의 공식 입장은 거기다 해군기지를 지으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네. 그렇게 크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게 해군의 네. 입장이었는데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를 짓기 위해서는 미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거대 해군기지를 지어야 된다는 게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고요.
네.
두 번째로 이번에 방공식별교육 문제가 생겼죠.
네. 네.
오히려 방공식별교육 문제가 생기면서 또 보수 언론에서는 정말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졌다라고
네, 네,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는 다릅니다. 방공식별구역이 터지자마자
네.
제주도 의회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네. 막았어요.
네.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면
네, 네.
중국과 군사적 갈등이 심해지고
네.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 간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당시 그걸 추진하던 제주도 지역 새누리당 간사가 어허. 스스로 그걸 철회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논쟁했을 때 한국 외교부나 국방부는 매우 이례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냈는데요.
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섬이 아니고 암초다. 공식적으로 네. 발표했고요. 한중 간에는 영토 분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중 양국 간에 지금 그 이어도 문제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건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위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네.
예, 예. 이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지킬 게 때문에. 없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뭘 그러니까 지킨다는 얘기예요?
선거용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써먹을 때는 이호도를 지켜야 될 엄청난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가
네.
예? 이건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예, 뭐 제주도 의회에서 이호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부터 새누리당이 그걸 가로막고 나섰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어도 수호 말고
네.
도대체 해양 안보라는 게 뭐냐.
네네.
해양 안보라는 건 미군 교리에도 나오는 컨셉이 있습니다. 마리타임 시큐리티.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마리타임.
이해해요?
뭐 김종대 선생님도 발음이 되게 안 좋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이 잘 이해하시는군요.
이 해양 안보 작전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제해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동아시아 바다에서 제해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 해양 안보를 위해서 제해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한국 해군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미군과
함께 제외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주 해군기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미군과 함께 중국 앞바다에서 제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한중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도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됐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에서 보면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선포하니까 한국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 입장을 내야 되는데 중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죠.
네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미 이어도는 영토도 아니고 이어도는 한중 한중 간에 영토 분쟁이 없다는 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도 그 배경인데 장래에 한국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일이 합쳐서 네. 중국에 대항하는 해양 세력, 해양 동맹을 형성할 것인가?
네.
아니면 미일과 중간의 해양 갈등에서 한국은 중립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네.
중립을 취하려면은 해군 기지 특히 제주도 같이 중국 코앞에 있는 그 지역에
네.
미국이나 일본 함정이 들어오는 거대 해군 기지를 짓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씨베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모두 적용하는 교리에 따른 건데요. 씨베이싱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해상 기지 개념.
해상 기지 개념이라는 예, 예.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은 함정의 규모가 커졌고 대형 수송함도 한국도 네. 이미 몇 있기 때문에
우리 독도함이 있잖아요.
네. 네. 필요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베이스를 구축하면 된다는 거지
아.
어디 코앞에다 전진기지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씨베이싱은 이미 한국 해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코앞에다가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거대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역 갈등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고 한국 방위에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해군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이건 대한민국 해군기지인데 왜 자꾸 미국하고 결부시키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반론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입니다.
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 해군기지가 미국이 요청한 규격대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죠. 예.
그다음에 피버트 아시아
네.
또는 그 재균형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이
미국이 취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해군 전력을 동아시아에 집중 배치해야 되는데 돈이 어딨냐 지금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동맹국의 기지를 잘 이용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동맹국을 설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그 소파 규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소파 규정에 보면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항구나 비행장도 입항료나 착륙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군기지가 지워지면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이제 동맹 비동맹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그런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서 이제 돈 내고 써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 기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어떤 뭐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방식이 되는 이런 어떤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이 아닌 나라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조차도
네.
미국 해군 함정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그렇죠. 협정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분 군사 전문가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미 동맹을 체결한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안 이용할 리 없다는 거고요. 그 사례로서 실제로 미군이 철수했던 수비기지에 다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필리핀 수비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히 이제 센카코 문제나 동아시아 바다에서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영토 갈등이나 해양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고요. 또 주목할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이른바 그 해양 안보를 이유로 한 뭐 무슨 유사시에 뭐 민간 한복이 전복되거나 사고를 나면 뭐 구조작전 탐색 구조작전 이름으로 하지만 아, 탐색 구조작전의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도 왔어요.
해역 항공모함이나 네. 레이더를 장착한 그 그런 그런 어마어마한 함대가 참석할 이유가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까지 비밀리에 했던 훈련이 네. 한미일 3국이 퍼시픽 드래곤 그러니까 태평양의 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해상 그 군사훈련을 했는데 그 군사훈련의 핵심이 바로 해상 MD 체계,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 훈련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탐색 구조라고 그랬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 작전 목적에 차단 작전도 들어갔고요. 네. 근데 차단 작전을 하는데 이지스함이나 핵항공모함이 오니까 아, 이건 미사일 방어 작전도 포함하겠구나. 네. 이렇게 누가 보게도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미일 해상 훈련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한미가 그렇게 해도 문제인데 중국과의 네. 갈등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민감해하는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방공식별구역 할 때도요. 중국한테는 이견을 제기했는데 이미 일본은 이어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마라도 상공까지를 네.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일본이 이어도 상공이나 마라도 상공을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한테도 이의를 제기하는 척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 일본한테는 제기했는데 중국한테 제기 못했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라도 뭐 이렇게 또 이어도 이런 걸 우리가 관제하겠다 그러면 일본은 그럼 독도는 우리가
그렇죠.
관제하겠다.
그 문제 때문에 못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일본은 독도가 지낼 거라 그러는데 독도 울릉도 한국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냐.
네.
그러면은 말아도 그런 거 저 한국이 하면 독도 우리가 하겠다.
네네.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파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일본하고 이거는 조용한 외교로 하고 네. 조용하게 가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빨리 한국 정부 반응이 나왔죠.
네.
그건 아무래도 국방부 입장이 강하게 관철된 걸로 보여져요.
네.
외교부에서는 그걸 또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체 말씀도 그건데 제가 못한 말씀을 김종대 편집장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독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고
네.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앞으로도 한중 간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정치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통일 과정에서의 관계 문제도
네.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조용하게 풀어야 되는데 제주해군기지 이어도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 떠들썩하게 풀어왔고
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용한다면
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태호 처장님께서 아주 그 미중 간에 또는 어떤 그 우리 동북아 국가들 간에 어떤 해상 경쟁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최근에 그 미중 간의 해양에서의 어떤 뭐 패권이랄까 어떤 그 각축전이라는 게 기지 확보 전쟁의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미국이 너무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 해양 협력을 촉진하니까 또 파키스탄에 중국 해군 기지를 만든다고 맞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왜 해군 기지가 많이 필요하냐면 이거를 전략적 관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초커 포인트.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많이 확보하느냐가 해상의 어떤 주도권 경쟁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나라하고 안보 협력을 해서 그 나라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 경쟁이 굉장히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우리 남해 서해에 이르기까지 어떤 뚜렷한 하나의 어떤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군의 해군력이 자기네 연안 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지금 가장 어떤 그 저 군사 전략의 핵심
그렇죠.
과제로 네. 보고 있고
네. 네.
언젠간 그걸 차단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반접근 전략의 핵심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기지의 문제 또 거기서 어떤 해군력을 투사하는 거를 이걸 갖고 미래의 미중이 어쩌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네. 네.
지금 중국, 일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기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는 차단하더라도 우리도 전진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누가 보기에도 앞으로 패권 국가가 될 게 분명하고요. 자기 해양이 봉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해군 기지를 많이 만듭니다. 미국은 중국을 차단하려고 전진 기지를 만들죠.
네.
그래서 미중 갈등이 동아시아에서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패권 국가의 야망을 갖고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여기서 허브 국가나 교량 국가로서의 자기 국가 전략을 가지는 게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전진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허브로서의 기능이나 사실은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장래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위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해군 기지를 전진 배치되고 모두 다 훌륭한 국방 전략은 아니다.
네.
국가 전략, 국가의 포지션에 맞게 기지 전략은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아쉽게도 지금 일부 방송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주해군 기지 문제를 뭐 강정마을의 여러 가지 현안 또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 문제 이런 문제로 또 이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동아시아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네. 대한민국의 안보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이 해군 기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울러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 활동가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우리 함께 모색해서 우리가 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연대 정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호 소장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 아쉽네요.
예, 예. 2부에도 또... 같이 하실 겁니다.
2부 때도, 예, 우리가 2부 때 남재준 국정원장과 예. 종북파동 이런 예. 주제로 할 계획인데 이태호 차장님 또 이게 또 중요한 또 전공 분야고 또 국정원과는 또 다양한 악연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 전문 분야가 예. 같다고? 다음부터는 아예 진행으로 모셔야 돼.
네. 아이가 뭐 저도 국정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네.
불러주신다면
네.
제가 가지 않고 다음 세션에 들어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김종대 편장님, 이태호 차장님과 계속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